역사 고정 강의 제18강 설명하겠습니다. 지난 17강에서는 이제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이행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행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역사책, 역사 공부를 할 때는 좀 단순하게 보면 이행기를 공부하는 게 역사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시기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서도 드라마가 잘된 드라마다 그러려면 메타바시스, 이행을 잘 시켜야 한다 그러잖아요. 아주 단순한 이야기 구조, 단순한 플롯, 그 다음에 복잡한 플롯, 복잡한 이야기 구조. 드라마 하나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사실. 그런데 역사는 정말 많은 요인들이 겹쳐 있고, 그러니까 이행기를 이해할 때 그 이해에 요구되는 요건들이 굉장히 많겠죠. 게다가 드라마는 인간이,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뭐 그냥 볼 필요 없는 그런 것들은 좀 빼버리고 핵심적인 것들만 자잘하게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이를테면 오이디푸스 왕이 오이디푸스가 라이오스 왕을 그 자기도 모르고 죽였을 때 그 상황.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꼭 오이디푸스 라이오스가 오이디푸스에게 좀 이렇게 못되게 굴어가지고 만 그랬겠나. 그날따라 오이디푸스가 원래 발이 아픈 사람인데 발이 좀 많이 아파서 애가 사람은 착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은 착한데 그날따라 그런 거 있죠. 착한 사람, 악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날따라 뭐 그런 우연한 요소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날따라 오이디푸스가 발이 좀 많이 아파가지고 애가 좀 원래 좀 착한 애인데 그날따라 조금 사소한 것에서도 좀 빡쳐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우리가 그 소포클레스의 드라마에서는 그게 보이지 않죠. 그런 것을 일체 좀 제거한 상태에서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드라마도 얘기가 한 세 줄기, 세 가지 정도 가닥만 나와버리면 벌써 거기서 이해가 안 되기 시작해요. 뭐 통속적으로 많이 사람들이 보고 재밌어하는 드라마들, 아주 얘기가 복잡해서 이루 말할 수 없이 복잡한 드라마 말고 아주 저 통속적인 드라마라 해도 두 개 이상 넘어가면 힘들죠. 그러니까 보통 통속적인 드라마는 두 개 정도를 가지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주제에 이렇게 쫙 고점과 저점을 적당한 간격으로 두어서 긴장을 잡아당겼다가 긴장을 풀어주었다가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역사라고 하는 거는 말할 수 없이 복잡한, 한 개인의 인생사도 말할 수 없이 복잡한데 그냥 대충 이 줄기로 깰 수 있겠다. 뭐 그런 정도겠죠. 그런 정도겠죠. 따라서 역사의 이행기를 열심히 공부를 해보면 아, 이게 정말 드라마보다 더 복잡한 거니까 이것에 대한, 이행기에 대한 이해가 잘 되는 분들은 드라마 보면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역사라고 하는 것만큼 정말 드라마틱하다는 게 뭐 좀 놀랄 정도로 뭐 깜짝 놀랄 정도로 뭐 하다 그런 것은 아니니까 복잡한 줄거리가 있죠. 제 18강 정도면 제 18강이 로만 가톨릭 제국 말기의 사태를 가리킬 때는 르네상스보다는 화약과 대포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이 시기 종교개혁의 주체였던 프로테스탄트는 새로운 시대의 정신적 지배에 대한 열망을 광신적으로 뿜어낸다. 이렇게 두 문장으로 써놨는데 벌써 줄거리가 두 개죠. 세 개입니다. 르네상스라는 줄거리가 하나 있고, 아, 르네상스 그럼 우리가 머릿속에 조금 몽롱하고도 멋있고, 뭐 그런 문화사적인 그런 느낌이 들어오잖아요. 이런 이행기인데, 이행기를 다룬 역사책들이 훨씬 많죠. 중세 전성기를 다룬 역사책들도 많이 있지만, 르네상스를 다룬 역사책이 훨씬 많아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행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세 전성기는 그냥 단순한 플롯이에요. 단순하게 그냥 이 몇 가지 요소를 가지고 설명하면 그냥 그 설명이 가능해. 그런데 르네상스 시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벌써 제가 그 18강 발문으로 적어놓은 걸 보면 르네상스보다는 화약과 대포. 그러면 르네상스라는 그 주제어를 가지고 쭉 읽어나가기보다는 화약과 대포라고 하는 전쟁의 도구를 가지고 이 시기를 읽어가는 것이 더 정확하다라고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줄거리가 하나 더 생기는 거죠. 예를 들면 브루카르트의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문화, 그걸 읽을 때 거기서도 정작 문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루니까 이탈리아 예술이나 뭐 이런 걸 막 다룰 줄 알고 사람들은 그 책을 펴요. 그런데 막상 펴보면 그 얘기는 없고 이탈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배신을 잘하는가, 얼마나 잔인했는가, 또 뭐 이런 얘기들이 잔뜩 있거든요. 그게 사실 문화죠. 우리가 문화라는 말을 지나치게 좁게 생각할 필요 없이. 요즘에 저는 그건 보지는 않았는데, 오징어 게임, 그게 저 해외에서 많이 저거 한답니다. 최근에 보니까 뭐 프랑크푸르트 시내 한복판에 사람들이 딱지치게 하는 뭐 그런 동영상도 있었어요. 근데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게 방탄소년단 BTS가 이렇게 펼쳐 보이는 조금 뽀샤시한 그런, 제가 또 뽀샤시하다고 그러면 아미들이 뭐가 뽀샤시하냐, 인간 내면의 깊이를 다뤘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것 같으니까 더 이상 말은 못하겠고, 아미는 악플을 안다는 걸로 또 유명하니까 좀 걱정이 안 됩니다만 욕만 안 하면 돼요. 근데 제가 BTS 비난만 안 하면 되는데, 뽀샤시하고도 참 밝고 너 자신을 잘 찾아라 라는 이런 메시지가 한국에서 나왔는데, 또 동시에 한국에서는 이건 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뭐 그런 게임을 한대요. 저는 그런 거 안 해봤는데 여럿이 어울려 노는 거 잘 못하니까 그건 기질이죠. 제가 뭐 사회성이 떨어지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는데 어쩌겠어요. 타고난 기질이 그런 걸. 그건 도덕적으로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여튼 그런 게임을 통해서 한국 사회가 얼마나 이 좁은 땅덩어리죠. 인구 밀도가 높고 게다가 땅덩어리가 넓기는 한데 수도권으로 몰려 있고 휴전선이 있으니까는 섬나라나 다름없고 해외로 나가려면 일단 비행기를 타야 되고 배를 타고 그래야 되니까 그래도 그나마 요즘에는 좀 낫죠. 코로나 때문에 해외를 못 가긴 하는데 그런데 이 한국 땅에서 이게 사람들이 지금 아득바득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은 굉장히 그 핍진적이거든요. 정반대의 어떤 두 가지의 것이 사실 세계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걸 보고 참 그래요. 그런데 지금 그게 어떻게 보면 겹쳐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게. 네, 여러 가지고 중층적이죠. 그 인도에서 온 그 연기자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도 참 그런 것이 보여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이 르네상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제가 이렇게 헛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역사를 읽으면서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에드워드 카 말대로. 그러니까 이행기라고 하는 것을 역사의 한 시기에서 이행기를 우리가 마주쳤을 때 지금 그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오늘 2021년의 역사를 읽는 나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한가를 자연스럽게 거기에 투영시켜 보게 되죠. 저는 그렇게 투영시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역사고전강의 이 해설 녹음을 듣는 분들도 역사고전강의를 읽으면서 그냥 자꾸 그 17세기 뭐 16세기 이때만 이렇게 눈을 시야를 좁혀가지고 들여다보지 마시고 아 이행기구나. 이게 여러 가지가 겹쳐 있구나. 그럼 겹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역사책을 통해서 배웠으니까 뭔가가 겹쳐 있는 중층적 시대는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좀 보편 논리로 나아가는 게 좋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시학에서 드라마가 역사보다 훨씬 더 보편적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그 당시의 얘기고 오늘날에는 드라마보다는 역사가 더 보편적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더 많은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공부하기는 어렵겠지만 그 공부를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바는 드라마보다 훨씬 많죠. 어떻게 보면 드라마를 통해서 얻어내는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 또는 보편적 쿼시 유니버설, 보편 닮은, 보편과 유사한 또는 보편에 접근하는 그런 진리라고 하는 것은 좀 추상적일 수도 있어요. 구체적인 사례가 결여되어 있으니까 추상적인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나 르네상스 시대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프로테스탄트는 새로운 시대의 정신적 지배에 대한 열망. 아, 우리가 이제 시대를 잡아야겠다. 가톨릭 저거 다 때려 엎어버리고 이 열망을 광신적으로 뿜어낸다. 사실은 프로테스탄트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서구의 근대 국가가 시작되었고 이 서구의 근대 국가야말로 정말 오늘날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있는 피부색에 의한 차별, 인종, 혐오 뭐 이런 차별과 혐오의 뿌리죠. 저는 유럽 사람들이 이것도 지나친 일본인가? 유럽 사람들이 뭐 관용 뭐 이런 얘기하는 거 보면 역겨워요. 그런 게. 지금도 그 사람들은 그 관용에 대해서 지네들끼린 관용하죠. 진짜 개새끼들이죠. 뭐 그 책이 좋으니까 어쩔 수 없이 뭐 그런다 하지만 저는 일단 하이데거는 뭐 학문적으로 필요한 건 읽습니다만은 나치 독일에 부역한 사람들 책은 정말 널리 선양하거나 뭐 하진 않아요. 하이데거를 지금은 안 읽어요. 지금 읽을 필요가 없고. 한때 열심히 읽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저기 어디서 나오지? 코젤렉의 개념사 사전 그 나오는 거 있잖아요. 거기 보면 브루노 콘체, 첼로 뭐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그 콘체,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저 중세 사학자들인데 나치 부역자들이에요. 그것도 아주 심각한 부역자들이고 1950년대에 그 복권이 이루어졌죠. 그 복권이 가능했던 건 뭐냐면 독일 역사학계에서 칼 슈미트 같은 애들이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까지 고통을 당해야 되나라고 억울해했을 만해요. 콘체나 이런 개념사, 코젤렉의 개념사 작업을 가담했던 사람들 그리고 지금 저 낙권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역사학계에서 그냥 봐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이 뭐 과거사 청산을 철저하게 했다? 그거는 절반만 맞는 얘기죠. 1950년대만 해도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야스퍼스가 쓴 그 책 보면 잘 나와 있죠. 야스퍼스가 그게 독일에 강연 다니면서 그 학생들한테 막 야유받고 그런 일들은 유명합니다. 잘 알려져 있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독일 그 외국인 상대하는 그런 관청에 가면 아유 별로 그냥 2등 시민이죠. 네, 2등 시민이죠. 그런 것들 생각해야 됩니다. 유럽 근대 국가 특히 이제 루터 전에 얘기하면서도 루터가 유대인 혐오 엄청났고 그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관용하고 프로테스탄트가 가지고 있는 관용은 그 기본 뿌리부터 달라요. 한국 사회에서 불교가 제일 관용적이고 그다음에 뭐 낙태 문제가 좀 심각하긴 한데 가톨릭 그다음에 프로테스탄트의 관용이라는 거는 그냥 아예 그 단어가 거기에 있지 않죠. 그게 이제 프로테스탄트 역사가 얼마 안 돼서 그래요. 역사가 1000년은 넘어가야 되는데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여튼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이 겹쳐 있는 이행기다. 219페이지 근대에 들어와서 새로운 통일성이 만들어진 것은 즉 근대 체제가 본격적으로 형성된 것은 17세기 과학혁명부터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새로운 통일성입니다. 새로운 통일성이라고 하는 것 즉 정치적인 것 경제적인 것 시서로 결합되어서 안정되고 그것 위에서 어떠한 문화가 쭉 형성되어 나아가는 것 그런 것이 새로운 통일성이죠. 예를 들면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 세 사람의 30여 년에 걸친 그 전국시대를 종식시키려는 노력, 그런 노력 위에 예도막부가 성립했잖아요. 그런 것들, 그게 바로 새로운 통일성이죠. 지금 한국 사회는 새로운 통일성이 있느냐? 없죠. 그걸 만들기 위한 어떤 과정이에요. 그런데 새로운 통일성이라고 할 때 그 통일성이 반드시 정치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좋은 것이 될 가능성이 좋은 것이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은 알 수 없어요. 그런 새로운 통일성이 좋지 않은 것이 되면 역사는 퇴보한다고 말할 수 있죠. 말할 수 있죠. 이를테면 아르헨티나나 한국이나 군부 독재 시대를 겪었다 이겁니다. 근데 한국은 일단 완벽하게는 아닌데 군부 독재 시대를 이제 청산하고 왔어요. 물론 최근에 뭐 어떤 대통령 후보 경선 나온 그 캠프에 현역 군인들이 가담했다. 이 쿠데타 하는 그것이나 다름없죠. 그런 가담했다. 아직 새로운 통일성이 형성되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미합중국 같으면 그런 일은 정말 있을 수 없죠. 그런데 군인들이 정치에 나서지 않는다? 이거는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완전하게 자리 잡은 흐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가 그런 흐름들, 과거의 흐름들, 70년대, 80년대의 흐름들, 사실 하나회를 해체하면서 김영삼 씨가 이렇게 군부 쿠데타의 싹을 일단 잘라놓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흐름들이 역전돼서 지금 이행기니까 다시 또 그런 일들이 가능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압도적으로 된다. 그럼 그것도 새로운 통일성이에요. 새로운 통일성이라는 게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적으로 더 발전된, 더 좋아진, 도덕적으로 더 착한, 그리고 삶의 질이 더 좋아지고 개선된 그런 쪽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꼭 생각해야 됩니다. 17세기 과학혁명, 그러면 이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과학혁명은 전통적인 권위를 무너뜨리고 기존의 생산 양식을 바꿨으며 그 결과 기술이 폭발적으로 발전하고 그에 따라 사람의 삶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시대로 진입했다. 다시 말해서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이행기를 거쳐서 과학혁명 시대에 들어서서 새로운 통일성이 만들어졌다. 그 말이죠. 과학혁명이라는 시대에 들어서서 새로운 통일성이 만들어졌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그 르네상스의 마지막 날들 그 책에 나와 있는 어떤 그런 태제죠. 시어돌 랩, 르네상스의 마지막 날들. 그곳에 이제 그것에서는 과학혁명이라고 하는 것을 새로운 통일성이다 이렇게 보고 설명합니다. 시어돌 랩의 화약의 발명에 적응해간 시대 이렇게 말하죠. 시어돌 랩이 이 책이 일련 맹렬도 또 그렇게 얘기하고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을 서로 경합하는 쌍둥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경합하는 이라는 말, 이런 말들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서로 경합하는, 그러면은 이쪽이나 저쪽이나 서로 한쪽이 다른 쪽을 제압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두 개가 겹쳐 있는 것이고 그렇게 겹쳐 있는 것들이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의 시대 정신을 가지고 이 시대를 설명할 수 없다. 그런 얘기죠. 지금 제 18강은 그런 점에서 이제 아주 지성사적인 또는 사상사적인, 지성사하고 사상사하고 어떻게 다르냐? 그거는 조만간 출간될 제 책의 주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러면서 책 선전 한번 하나요? 네, 조만간 출간될 제 책의 지성사와 사상사. 네, 조만간이 아닐 수도 있고 어쨌든 저는 책이 나와봐야 얘기를 하니까 오늘 뭐 말 실수했습니다. 어쨌든 사상사나 지성사나 어떤 차이가 있느냐? 뭐 그것에 대해서는 큰 차이는 없는데 사상사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게 안전합니다. 넓은 범위에서 안전합니다. 그 안에 포함되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상사하고 지성사하고 어떻게 다르지? 이게 좀 구별이 잘 안 되는 분들은 사상사라는 말을 쓰세요. 그 표현이 더 넓은 표현이니까 웬만한 건 그 안에 다 들어갑니다. 문화사도 그 안에 들어가고 뭐 어떻게 보면 뭐 정치도 사상이 있어야 하는 거니까 정치사도 포함할 수도 있겠네요. 그냥 통속적인 의미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생각의 역사니까. 생각의 역사. 그다음에 220페이지 마키아벨리 군주론에 들어가고 있는 핵심 개념. 스타토 개념 밑에서 두 번째 줄 있죠. 그거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모던 스테이트의 선구적인 개념이죠. 자, 그러면 스타토 스테이트, 모던 스테이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국가의 지배 영역, 명령권, 주권 이런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비하면 중세의 가톨릭코스는 보편주의니까 서로 대립되는 거죠. 가톨릭주의는 예, 가톨릭코스 그거는 말하자면 보편주의니까 왜냐 우리 근대 국가라고 하는 것은 영토가 딱 갈라져 있잖아요.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 이름을 보면 베네딕투스 그 수도원에 사람들이 쫙 모여 있는데 예?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뭡니까 어디에서 온 사람 부르고스 사람 호르에 막 이렇게 와 있잖아요. 근데 거기 올 때 무슨 여권이 있겠어요? 그냥 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은 여권이 없으면 정말 한 발자국도 못 나가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파티큘라리즘이라고 할까요? 개체주의의 시대이고 중세는 보편주의의 시대이고 또 카를루스 대제가 샤를마뉴 카를루스 대제가 프랑크 왕국의 수도로 삼았던 아헨이라는 도시가 있죠. 아헨이라고 하는 도시는 벨기에하고 도이칠란트하고 네덜란드하고 그 세 나라가 국경을 접하고 있는 곳에 있습니다. 지금 아헨 그러면 우리는 그곳을 도이칠란트라고 생각하지만 카를루스 대제가 거기에다가 이를테면 수도를 세울 때는 도이칠란트라는 생각은 없었겠죠. 유럽의 중심이다. 북유럽의 중심이다. 라고 생각했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 이제 오늘날 거기가 네덜란드하고 벨기에하고 도이칠란트의 3개국의 첫 국경이 있는 곳이 되었겠고 아헨에서 저기 차를 운전해서 조금만 제가 아헨도 코로나만 아니면 아헨도 한번 가보고 아헨이 성당이 엄청 많아요. 거기가 그렇겠죠. 도시 하나에 뭐 성당 투성이에요. 제가 이제 그 뭐랄까요? 저의 여행 버킷 리스트랄까요? 그게 성당이 많은 곳 떼지어 모여 있는 곳에 가본다. 독실하지 않으니까 성당 순례로 독실함을 증명해 보려는 이 잔머리인데요. 아헨도 꼭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언제 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정말 아헨 가보고 싶었거든요. 날마다 거기 성당 여기저기서 땡땡땡땡 종소리를 좀 들어보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그 이제 여행 가려고 알아보니까 거기서 차로 5분만 가면 네덜란드래요. 그래서 네덜란드 가서 뭐 거의 아헨에서 사는 사람들은 야 오늘 네덜란드 가서 점심 먹자. 그리고 가서 점심을 먹고 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보고 싶어요. 아헨 가보고 싶어요. 살짝 갔다 올 수도 없고 지금은. 그 다음에 근대 국가에서 17세기 유럽에서는 군주 개인이 아닌 국가 자체가 새로운 주권체로 등장했다. 그리고 함께 등장한 비인격적 조직체가 바로 조인트 스톡 컴퍼니, 즉 회사입니다. 회사. 이런 것들도 이제 사상사적으로는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 르네상스 시대부터 형성된 223페이지 인공물로서의 국가가 대규모 해외정복을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다른 세계를 만났는데 다른 세계를 만나니까 자기네를 뭐라고 할 것인가 유럽 그리고 이때부터 당연히 프란시스 베이컨이 우리 유럽 이런 말 했는데 이때부터 당연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별이 생겨나게 되죠. 참 그 복잡하고 골치 아픈 시대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화약과 대포의 발명, 국가나 회사 같은 새로운 사회적 조직의 형성, 대규모 해외정복, 자본주의 체제의 등장이 르네상스 시기에 집중적으로 일어나면서 중세의 몰락을 가속화하고 근대의 통일성을 이루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서로 맞물려 작용하면서 17세기 중반에 이르면 근대성이라는 새로운 통일성이 성립하며 과학혁명은 이것을 완결지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13페이지에 있는 한 문단을 제가 읽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네모를 딱 쳐두셔야 돼요. 이런 거는 읽으실 때 아 이건 네모구나. 밑줄을 치려고 그러면은 밑줄이 일곱 줄이나 되잖아요. 그렇죠? 일곱 줄, 세 줄 이상 넘어가는 밑줄은 안 친다. 이게 원칙이에요. 네모를 쳐두고 다 역사고증강의 다 읽은 다음에 아 이 이렇게 한번 좀 더 이렇게 다시 읽을 때 리리드 예? 다시 읽을 때 네모 쳐진 것만 또 한 번만이라도 더 다시 읽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일단 이 네모 칠 부분 이렇게 그 다음 르네상스의 이전 종교개혁은 별개로 보면 안 되고 맥리리 서로 경합하는 쌍둥이라고 표현하면서 나란히 거론했듯이 그랬습니다. 르네상스의 마지막 날들에서 시어도르 레브도 그랬죠. 종교개혁은 전형적인 르네상스 운동.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르네상스에 대한 예술사적, 예술사적인 그런 시각이 지나치게 강해서 그것이 종교개혁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잘 생각을 안 해요. 오늘 이 역사고전강의 18강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꼭 정말 이거는 정말 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게 요겁니다. 종교개혁은 전형적인 르네상스 운동이다. 종교개혁은 전형적인 르네상스 운동이다. 아주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 안에서 루터만 봐도 가톨릭의 여러 그 성사나 관행들을 아주 비난하지는 않았어요. 완전히 부셔 없애야 된다라고 하지는 않았고 만인사제론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면벌부 이런 것들만이 좀 문제가 되었는데 거기까지 그다음에 칼빈 이후에 개혁교회들이 등장하면서 이게 좀 많이 달라졌죠. 그렇죠? 이거 정말 중요해요. 종교개혁은 전형적인 르네상스 운동. 이런 표현들은 딱 이게 머릿속에 이게 사태를 바라보는 아주 핵심적인 표현이니까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종교개혁 이렇게 읽을 때 아 이것도 르네상스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 224페이지 아래에 있는 문단에서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 운동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세력을 얻었는데 이유가 두 가지다. 하나는 프로테스탄트가 세속적 통치자와 영합한 것이고 이제 자신의 세력을 넓히려면 이럴 수밖에 없었죠. 둘째는 불안에 휩싸인 이행기의 사람들에게 명확하고 일관된 세계관을 바탕으로 권위 있는 대답을 제공했다. 자, 명확하고 일관된 세계관 그리고 권위 있는 대답 그것에 이어지는 게 뭐겠습니까? 타 종파를 학살해라 뭐 이런 것도 이제 있었겠죠. 그렇죠? 있었겠죠. 그래서 요 두 가지를 꼭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18강에서 레오 10세가 면제부를 팔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 표현은 여러분들이 고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면벌부라고 고치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이제 뭐 저자가 아무 말도 않고 내버려 둬버렸으면은 이걸 읽는 사람들이 야, 이 저자 이거 무식하게 면제부가 뭐냐 면벌부지 이렇게 하겠지만 전 지금 저자가 고쳐달라고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고쳐주십시오. 10년 전에는 면벌부란 말을 학문적으로 잘 안 썼어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변명. 그리고 이 이제 나라 개별 영주들에게 영합했다. 그 얘기가 이제 국민국가 체제의 씨앗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을 사회학적으로 검토해 보면 이제 찰스 틸리의 유럽 국민국가의 개봉과 그 책, 그런 책들을 여기서 이제 곁들여서 읽을 수 있겠는데 그런 것들을 곁들여서 읽는다 그러면 이제 확장된 독서가 되겠죠. 유럽 국민국가의 계보, 그리고 유럽의 형성은 그 이전의 것이군요. 유럽 국민국가의 계보 이런 책들은 뭐 찰스 틸리 책이건 고급 표준도서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루터의 정교개혁이 좋은 점도 있지만 제가 이제 한국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편협함 이런 거 얘기할 때 태생적으로 그러하다라고 가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229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런 게 종교개혁은 한마디로 편협함의 시대를 불러일으켰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프로테스탄트의 과격함과 편협함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장 칼뱅이 다스렸던 제네바다. 제네바 신정국가 그리고 그에 이어서 잉글랜드에서 일어난 청교도 혁명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청교도 혁명 그런 거. 자, 이제 이로써 근대에서 중세에서 근대로 가는 이행기에 대한 얘기가 전반적으로 18강은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과학 아카데미 이런 거 231페이지 나왔죠. 새로운 통일성은 어쨌든 과학입니다. 이제 19강부터는 저기 잠바스타 비코의 새로운 학문. 이 부분은 좀 차분차분하게 분량도 많고 또 새로운 학문에서 인용한 것들이 제법 있어요. 그 인용문들에 대한 설명도 좀 자잘하게 해야 될 게 많고 하니까 19강부터는 좀 분량을 좀 찬찬히 읽어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